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오늘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펠트먼 차장은 오늘 오후 중국 베이징 서우드공항에서 일행들과 함께 출발해 고려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펠트먼 차장은 오늘 8일까지 나흘 동안의 방북 기간 중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상호 이해와 우려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펠트먼 차장은 또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팀과 외교관들을 만나고 유엔의 대북사업 현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펠트먼 차장의 이번 방북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유엔의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북한 등 8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예멘, 차드, 소말리아 등 6개 이슬람 국가와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테러 위험국으로 지정해 이들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판결때까지 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승인했습니다. 하와이와 메릴랜드 연방법원이 내린 시행 중지와 제한적 시행 명령 등을 무효화하고 행정 명령이 즉시 발동되도록 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북한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차드,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등 8개 나라 국적자에 대한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 명령은 이들 나라 국적자들에 대해 이민을 비롯해 유학, 여행 등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의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출전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오늘 스위스 로잔에서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할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IOC 집행위원회는 이날 러시아의 출전을 전면 불허하거나 중립국으로서 참가를 허용해 선수단의 개인 자격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에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세계 반도핑기구는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러시아가 체육부와 정보기관 등까지 개입해 조직적으로 선수들의 도핑을 방조하고 은폐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었습니다. 그러나 IOC는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 당시 러시아의 출전을 불허하지 않고 각 경기단체에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 승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동 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을 총살식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살레 전 대통령은 어제 장갑차를 타고 예멘 수도 사나를 탈출하려다 후티 반군의 추격을 받던 도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살레 전 대통령의 정수리에 또렷한 총상이 있어 총격전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총살 방식으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살레 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도중 사망했다며 살레 전 대통령은 후티 반군과의 동맹을 한 번도 신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발사된 이스라엘 미사일 3발을 요격했다고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군은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다마스쿠스 군 기지를 향해 발사된 이스라엘 미사일 3발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목표로 삼은 다마스쿠스 인근 자무라야의 기지에는 시리아군 연구시설과 무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지난 2일에도 다마스쿠스 인근 군사기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정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스라엘 소속으로 추정되는 전투기의 공습으로 적어도 27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여일에 걸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200명에 달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5일 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면 미국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젠 맥노린 전 미 중앙정보국 국장대행이 밝혔습니다.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한 관리들과 공동 관심 사안 등을 논의합니다.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동남아 국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은 내일 흐리고 오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7도, 낮 기온은 2도입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가끔 눈이 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입니다. 최근 국무부가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차단 조치를 새로운 제재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각종 편법을 동원해 제재 선박을 불법 활동에 이용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해상에서 저지하고 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해상에서 공공연히 이뤄져온 북한 선박의 의심스러운 활동 때문에 제기됐습니다. 북한 선박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해상을 자유롭게 운항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돼 왔습니다. 이런 불법 활동의 중심에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가 있습니다. AIS는 선박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현 위치 정보와 함께 선박의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선박의 출발지는 물론 도착지 정보도 관련 기구에 보고됩니다. 국제해사기구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해적 출몰이 빈번한 지역을 운항할 때 등 부득이한 경우엔 AIS를 끄는 것을 허용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한 선박들은 이런 부득이한 상황과 관계없이 AIS를 끈 채로 운항한다는 의혹이 자주 일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쿠바에서 선적한 무기 등을 싣고 운항하다 파나마에서 억류됐던 청천강호를 비롯해 AIS를 끄고 운항을 하다 국제사회에 적발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3월 안보리가 북한 선박 31척을 제재했을 땐 이들 선박들이 AIS 신호를 바탕으로 표기되는 실시간 지도에서 일제히 사라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북한 선박들이 AIS를 끄고 있다는 정황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합니다. 또 최근 미 재무부는 북한 선박인 예성강호가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맞댄 상태에서 화물을 옮기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는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고 있어 예성강호의 행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아울러 예성강호는 탱커, 즉 유조선으로 현재 약 20척의 북한 유조선들이 7월을 전후해 일제히 운항을 멈춘 것으로 최근 VO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선박들이 단순히 AIS를 끈 것이라면 여전히 운항을 하고 있다고 해도 국제사회는 이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창 변호사는 이 같은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ships could have turned off their trackers. They've done this in the past, so it'll be nothing new.
북한 선박들이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AIS를 끄고 운항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등 일부 나라들이 북한 선박을 포함한 제재 선박들의 불법 행위 근절에 소극적이었다는 점도 해상 차단 방안을 촉발시킨 계기로 분석됩니다. BOA는 최근 중국 근해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선박 두 척을 발견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문제의 선박인 페트렐 8호와 하오판 6호는 각각 지난 10월과 11월 중국의 항구에서 멀지 않은 지점을 일주일 넘게 맴돌다 어느 시점 AIS 신호가 포착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제재 선박들은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에 입항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회원국이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지난 10월 BOA에 제재 선박이 굳이 입항을 하지 않더라도 자산 동결 대상이 된다고 말했었습니다.
It gives the Chinese sort of a property right in the waters there. It gives them the right to
국제해양법이 각국의 영해로 인정하고 있는 12마일, 즉 19km 이내 수역에 머물고 있다면 유엔 제재에 따라 중국 정부가 몰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페트렐 8호와 하오판 6호는 모두 12마일 이내 수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북한 선박이 편의취적 방식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선적을 취득해 운영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멀쩡한 북한 선박을 아프리카나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에 등록시키면서 소위 다른 나라 선박 행세를 했던 겁니다. 또 최근 일부 북한 선박들이 다른 나라 항구 등에서 선적을 PG로 기록했지만 PG 당국은 BOA에 이들 선박들이 허위 서류를 내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뉴콤 전 분석관은 북한 선박이 AIS를 끄는 것 외에도 이름을 바꾸거나 선박의 국적 혹은 운항 회사를 바꾸는 방법을 자주 동원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후 북한의 우방국인 몽골을 비롯해 탄자니아와 시에라리온 등이 대거 북한 선박의 등록을 취소하면서 편의 지적 논란은 다소 수그러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이 동원됐던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이 미국 정부의 해상 차단과 검색 조치로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렉스 딜러슨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 비난하는 성명에서 해상 보안 강화 등 추가적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헤더 노어트 대변인도 다음 날인 29일 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So there is language that pertains to the maritime interdictions. It appears that this will be a new level of maritime interdictions, but yet some of those details are still being worked out.
이미 유엔 안보리 결의에 해상 차단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지만 새로운 수준의 해상 차단 방안을 의미한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노어트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9월 작성한 결의 2375호 초안에서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정한 화물선을 공해상에서 차단하고 검색할 수 있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임이사국들이 최종 논의 끝에 화물선의 등록 국가가 동의할 때만 검색할 수 있고 무력 사용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수위가 크게 완화됐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추면 미국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존 맥노린 전 미중앙정보국 CIA 국장대행이 밝혔습니다. 맥노린 전 국장대행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ICBM이 이론적으로는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선제 공격보다는 해상 봉쇄 등의 압박과 외교를 병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요. 맥노린 전 국장대행을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조야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과 예방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능한 옵션입니까?
The Pentagon may have some set of options that I'm not aware of, but insofar as I can imagine options.
국방부가 제가 알지 못하는 옵션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옵션들이 고려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며 선제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게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논의되어 온 여러 이유 때문입니다. 선제 공격 뒤 북한이 반드시 한국에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도무지 결말이 안 보이는 한반도 갈등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선제나 예방 공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레드라인은 어느 정도 선일까요?
I think it will be hard for the United States to resist doing something if North Korea demonstrates conclusively.
북한이 정확성을 보장하는 유도 기술을 갖추고 핵을 탑재한 ICBM을 미국까지 날려 보낼 역량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경우 미국은 행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군사적 조치로 해당 위협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억지력에 의지하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력은 제재를 포함해 항공모함을 비롯한 군대와 미사일 방어체계의 배치, 영내 다른 국가들과의 압박이 합쳐진다면 매우 효과적일 겁니다. 또 미국의 외교도 함께 말입니다.
북한이 핵무장한 ICBM으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It appears they have the capability now, based on the latest test, to get.
북한은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 미국에 도달할 정도로 충분히 멀리 비행하는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능력은 아직 이론적으로만 증명됐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에서 도달한 고도를 거리로 환산한다면 미국에 닿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미사일을 실제로 미국에 도달하게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북한이 이런 능력을 결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상 봉쇄 등도 언급이 되는데요.
Well, a naval blockade is an option. You can also put some pressure on them by using something like the
해상 봉쇄도 하나의 옵션입니다.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를 통해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PSI는 약 10년 전쯤 100개 이상 국가들이 합의한 건데요. 이들 국가들과 함께 북한의 선박을 멈추고 안에 실린 물품을 조사하게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존 맥노린 전 CIA 국장 대행으로부터 북한의 ICBM 역량과 미국의 군사 옵션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노시창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유엔의 제프리 펠트먼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이 펠트먼 차장의 방북, 이 북한이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예.
이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이번 방북 상당히 전격적인 것 같고요. 특별히 그 시점 때문에 더욱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지난달 29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다시 크게 악화됐고 미북 간 대화 가능성은 꽉 막혀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번 ICBM 발사로 핵 무력 완성을 주장한 북한이 국면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펠트먼 차장이 이번 방북을 통해서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미북 간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에 대해서는 펠트먼 차장의 방북이 북한 측 요청으로 이뤄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펠트먼 차장은 그동안 유엔이 북핵 문제에 중재 역을 맡을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네.
실제로 펠트먼 차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유엔이 북한과의 교착 상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네. 그러려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핵 당사국들이 있습니다. 미국, 뭐 중국, 한국도 있고요. 이런 나라들의 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이 펠트먼 차장의 이번 방북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방북 직전 베이징에서 리바오 등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만났고 한국 정부와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펠트먼 차장은 미 국무부 근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미국인으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 그렇군요. 북한 측은 이번 펠트먼 차장의 방북을 자신들의 오랜 주장을 부각시키는 데 활용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은 올 들어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항변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냈습니다. 서한은 가령 미한 연합 군사 훈련이 진행될 때는 이 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하는 등 대부분 미국을 비난하거나 자국에 대한 안보리의 대북 결의나 성명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예.
따라서 펠트먼 차장의 이번 방문을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펠트먼 차장의 방북을 통해서 북핵 문제가 다시 국제사회에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요한 건 북한이 펠트먼 차장을 통해서 현재의 위기 상황을 완화할 수 있는 입장을 밝힐지 여부입니다.
예.
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대북 지원을 호소하고 나설 가능성은 큽니다.
네.
그러나 유엔이 금지한 핵과 미사일 도발 등 정치 군사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군요. 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려는 굉장히 큰 상황인데 유엔 입장에서도 북한에 어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무엇보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과 대화를 통한 핵 문제 해결에 협조하도록 촉구할 겁니다. 펠트먼 차장은 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그동안 줄곧 인권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북한 측에 요청해 왔습니다.
네. 또 관심은 글쎄요. 펠트먼 차장이 김정일 국무위원장 면담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북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네.
하지만 국가 원수급 예우를 받는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몰라도 김 위원장이 펠트만 차장을 면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예.
김 위원장은 유일한 동맹국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특사조차 면담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유엔의 고위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맞습니다. 이 인도주의 활동을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자가 평양을 방문한 사례는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총장 다음에 최고위직인 정무 담당 사무차장의 방북은 지난 2010년 당시 린 파스코스에 이어 7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펠트만 차장은 전 세계 정치 군사 현안들을 평가 분석해서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네. 펠트만 사무차장의 방북과 관련해서 유엔이 공식 발표한 내용도 있군요.
예.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에 따르면 펠트만 차장은 5일부터 8일까지 닷새 일정의 방북 기간 중에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을 만나서 상호 이해와 우려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펠트만 차장은 또 평양에 주재하는 유엔 관계자들과 외교 사절들을 면담하고 북한 내 유엔 사업 현장도 방문한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시기적으로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는 유엔 사무차장의 방부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이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동남아 국가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일치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김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는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맞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지냈던 성김 대사는 4일 필리핀 AN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행동은 모두에게 커져가는 우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주요 목적도 동맹국들과 북한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모한 행동에 맞서 모두가 단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김 대사는 필리핀이 지난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한 것을 언급하며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매우 강력한 비난 성명을 이끌어내는데 필리핀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세안 10개 회원국들이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동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핵 6자회담의 약속을 위반하며 대량 살상무기 역량을 추구하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위험한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분명하고 일치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오스, 캄보디아 등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국들이 많이 포함된 아세안은 지난달 필리핀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앞서 8월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를 규탄하는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거부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의 주요 교역 상대국 가운데 하나였던 필리핀은 지난 9월 유엔 결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과 교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올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동참한 캐나다와 스위스, 스웨덴 정부는 이 대북 지원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분배 감시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국가가 미흡한 모니터링 실태를 문제 삼아 지원을 중단한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유엔 등의 대북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해왔으며 이를 통해 캐나다 지원 프로그램의 모니터링과 후속 점검이 이뤄져 왔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미 밀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은 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캐나다 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닌 유엔 등 경험 많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올해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사업에 각각 미화 112만 달러와 37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밀스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는 현장 분배 감시 외에도 WFP와 유니세프 본부, 북한 사무소 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종합적인 연례 보고서를 받고 있으며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도 얻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하는 다른 나라, 단체들과 지원 전달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독자적으로도 분배 감시 활동을 벌이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WFP의 대북 지원 사업 감시가 국제요원 3명만으로 진행돼 충분한 대북 감시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WFP와 같은 파트너는 부패 방지 등 엄격한 정책을 통해 대북 지원을 취약계층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캐나다 정부는 UN 파트너의 안전장치와 메커니즘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주의 필요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정부도 정기적으로 대북 지원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접근 요청을 거부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실은 이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북한에 국제요원 3명이 파견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스위스 정부는 대북 사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분배 감시뿐 아니라 식수 위생 사업과 경사지 관리 사업 등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올해 대북 지원에 800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이 자금은 WFP의 영양 지원 사업과 식수 위생, 경사지 관리 사업에 지원됐습니다. 대변인실은 스위스 정부의 대북 지원 활동이 순전히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 자금이 북한 정권이나 핵개발 등 활동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식수 위생 경사지 관리 사업에 필요한 물자나 분유 등은 해외에서 구입해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대북 지원 분배 감시를 위한 접근 문제를 이유로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 같은 결정이 스위스 정부의 대북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정부 당국자와 대사관 관계자들이 대북 지원 감시를 위해 매년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이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금까지 스웨덴 당국자들은 분배 감시를 위해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도주의 파트너들 또한 대북 지원과 추가 조치를 위한 정기적인 분배 감시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대북 지원은 계속될 것이고 필요에 따라 늘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교부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올해 2,300만 크로나, 미화 274만 달러 상당의 대북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은 유니세프 등 UN과 스웨덴 적십자사, 세이브 더 칠드런, 컨선 월드와이드 등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일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대북 인도주의 지원 감소는 북한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호주 정부는 지난 26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해 WFP 대북 영양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마지막으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가 지원한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분배 감시가 허용되지 않은 것을 중단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북 지원의 분배 감시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VOA에 정기적으로 대북 지원 분배 감시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년에 몇 차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앞서 스웨덴 외무부 산하 국제개발협력처의 수잔 미하일 지원 담당 국장은 지난 9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보통 1년에 한두 번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같은 분배 감시가 충분하냐고 묻는 VOA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Well, it's never enough. No, because usually when we travel, we try to cover as much as we can. But we will never be able.
분배 감시를 위해 방북했을 때 가능하면 모든 사업을 둘러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도 앞서 지난 2009년 북한 전역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던 영양실태 조사를 북한 당국이 허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WFP를 통한 대북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국제개발처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WFP가 배치하는 한국어 구사요원을 당초 합의한 수만큼 허용하지 않은 것도 식량 지원을 중단한 이유라고 밝혔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WFP가 다른 민간단체들보다 분배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 높은 수준의 방해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측에 의해 현장 방문이 거절되거나 지연 또는 취소되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1년 이후 대북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국가가 얼마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지 살펴보고 지원이 필요한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 비교하며 구호물자가 원래 의도대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원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네, 어제 전해드린 주한 미국 대사관의 탈북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미국인들의 자원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한국계 미국인인 은주 세거튼 씨가 지난해 책임을 맡으면서 자원봉사자도 늘고 활동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세거튼 씨를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세거튼 선생님. 어떤 계기로 탈북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셨습니까?
A number of reasons. One of my college friends, she mentors North Korean defector youngsters.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제 대학 친구가 탈북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으로 조언과 도움을 주는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하며 여러 조언을 하고 있죠. 제가 3년 전에 이 친구와 다시 연결되면서 그 사실을 알았고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좋은 동기가 됐어요. 둘째로는 제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은 고기능성 자폐증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소수 계층에 대해 더 공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민자로서 전혀 다른 사회에 정착한 경험이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도 자신들이 자라난 곳과 많이 다른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 정말 큰 도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저도 이 친구들과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더욱 이 탈북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응원하며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본인이 이민자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미국에 가게 되셨습니까?
I grew up and went to college here. My husband got married and started living overseas. Not too many countries, but Philippines.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외교관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필리핀에도 살았고 미국에도 살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저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전문직에 있었고 정체성도 당당했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도 저를 몰랐습니다. 이민자로서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했던 거죠. 물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잘 챙겨줬지만 문화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차이가 컸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배움의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한국에선 주류층 다수계에 계시다가 갑자기 미국에선 소수계가 되셨는데 그런 어려움을 잘 극복하니까 좋은 자산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탈북민같이 또 다른 소수계층에 관심을 두고 도움을 주시는 모습이 남다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맡고 계신 탈북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EEP is a very generic embassy English program. So I inherit the name and this program from
EEP는 말 그대로 미 대사관 영어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10여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의 전임자가 여성 외교관의 남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자들을 모으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일을 맡아 준비한 끝에 지난해 4월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개편했습니다. 당시 이 프로그램을 함께했던 김가연 선생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길 원하는지,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가 가는 것보다 미 대사관 쪽을 방문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았죠. 그전에는 양측이 한 번씩 오갔습니다. 미 자원봉사자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2시간여 동안 앉아서 게임 등을 했지만 매우 상징적 차원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미 대사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탈북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바꾸셨습니까?
I change the format into okay. Once every 2-3 months, we'll invite a group of students. They have at the school have budget for charter bus.
두세 달마다 항상 학생들이 서울을 찾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안성에 내려가려면 버스를 빌려야 했습니다. 반면 학교는 전세 버스 예산이 있었죠. 우리는 전세 버스를 빌리는 예산을 절약해서 학생들을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소풍을 가고 볼링도 칩니다. 또 주말에는 미국인 가정에서 학생들이 하룻밤을 묵는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세거튼 선생님에게 북한은 어떤 의미인가요?
Well, my mother was born in Kaesong. So and married to my father who is from Sungwon. But growing up, my mother was separated.
제 어머니가 개성 출신입니다. 수원 출신 아버지와 결혼을 하셔서 내려오셨죠. 어머니는 전쟁 때문에 어린 두 동생과 생이별을 하셨습니다. 그 후 동생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족과 이별한 채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과 비슷한 감정이 좀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가족 배경이 있으시군요. 이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I find it's rewarding in many ways. They are, I mean, myself. I got indoctrinated by Korean government.
많은 측면에서 보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북한의 독재 정권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 관해 오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악하고 나쁘다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북한 정권은 나쁘지만 거기서 고통받는 주민들은 아니죠. 그분들은 피해자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잘못 배우고 생각한 거죠. 북한 주민들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워요. 마찬가지로 탈북 학생들도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들에 관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더욱 보람이 있습니다.
한겨레 중고교 학생들과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프로그램에 매우 만족스러워합니다. 크게 뭐 영어 실력이 느는 건 아니지만 영어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자신감도 크게 늘었다고 하던데요. 끝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것을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When I first met Americans, it was very intimidating. I don't know how to speak the language and they look so different.
글쎄요, 제가 미국인들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겁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저는 영어를 잘 할 줄 몰랐고 그들의 외모가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저는 탈북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인들을 만나면서 아, 미국인들이 친절한 사람들이구나, 선한 의도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인에 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또 자원봉사는 미국인 청소년들도 탈북 학생들과 어느 정도 교감하면서 서로에게 배우고 생각을 나누길 원합니다. 생김새는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는 것을 서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자원봉사를 하는 미국 청소년들은 민간 대사인 셈이죠.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될 때 이 탈북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 미국에 관해 더 긍정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더 보람이 되겠죠.
네, 한국 내 탈북 학생들과 주한 미국 대사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은주 세거튼 씨로부터 프로그램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영관 서울특파원의 인터뷰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예멘 내전의 중재자로 나섰던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반군에 살해됐습니다. 전염병과 식량 부족까지 겹친 이 현지의 혼란이 더 악화될 전망인데요. 관련 소식 보겠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문재인 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특정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예. 예멘의 전직 대통령이 살해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예멘에서 얼마 전 휴전 중재에 나섰던 알리 압둘라 살레 전 대통령이 반군에 살해당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이 어제 후티 반군이 살레를 처형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예.
이 반군 측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알마시라 TV 등을 통해서 반역자의 수괴가 죽었다고 밝히고 살레 전 대통령의 시신을 트럭에 싣는 영상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렸습니다.
예. 반군이 이런 일을 감행한 이유는 뭡니까?
네, 정부에 맞서 내전에 협력했던 살레 전 대통령이 배신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예.
예, 살레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중동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크게 퍼졌던 이 아랍의 봄 와중에 33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독재자인데요.
네.
이후에 들어선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정부의 후티 반군과 손잡고 맞섰는데요.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살레 전 대통령과 반군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졌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살레 전 대통령이 하디 정권을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군 측에 휴전 중재를 제안한 지 이틀 만에 반역자라면서 살해한 겁니다.
예, 국제사회가 이번 사건을 비롯해서 예멘 사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전이 지속된 3년여 동안 예멘에서는 8,600여 명이 폭격과 공습 등으로 숨졌고요. 700만여 명은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콜레라가 퍼지면서 90만여 명이 감염되기도 했는데요. 최근 살레 전 대통령이 휴전 중재에 나서면서 내전을 멈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피살 사태로 상황이 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
사건 전날인 일요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성명을 통해서 예멘 국민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주의적 위기에 휘말려 있다라고 우려했었습니다.
예. 이 내전이 3년 동안 지속되면서 뭐 그렇지 않아도 그리 잘 살지 않는 나라였는데 지금 가장 큰 인도주의 위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멘은 어떤 나라입니까?
네, 아라비아 반도 남쪽 끝에 있는 나라인데요. 2세기 그리스 지리학자 프톨레마이오스가 축복받은 아라비아라고 칭송했던 곳이 바로 예멘 일대입니다.
예.
사막지대가 많은 중동이지만 예멘은 바다에 가까워서 원시림이 있고요. 인도양과 홍해를 끼고 있어서 또 무역이 발달할 조건까지 갖췄습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자연환경과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인구가 이슬람 순위파와 시아파로 한 절반 정도씩 나뉘었기 때문입니다.
예.
어느 쪽에서 대통령이 나오든지 이 반대 종파를 억누르는 정책을 펼치면서 이에 반발하는 상대방과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고질적인 종파 갈등이 결국은 이제 내전으로까지 촉발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처럼 남북 예멘으로 분단된 시절도 있었는데요.
예.
1990년 극적으로 통일했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살레 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시아파 후티 반군이 이란의 지원을 통해서 2014년 수도 사나를 점령하고 순위파 하드 정부를 수도에서 쫓아냈고요.
네.
이란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듬해 연합군을 구성해서 하드 정권을 적극 지원하면서 이 내전에 적극적으로 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멘 내 반군과 정부 또 여기에 이제 주변국들 이란과 사우디까지 얽혀서 굉장히 복잡한 내전이 벌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내전 와중에 시아파 종주국 이란과 순위파 종주국 사우디의 대리전이 겹친 국제전으로 사태가 복잡하게 전개됐는데요.
예.
이 순위파 과격단체 알카에다 추종 세력까지 개입하면서 사실상 예멘은 3등분된 상황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연합군이 후티 반군 점령 지역을 봉쇄하고 나섰지만 민간인 피해가 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미군 병력이 그동안 알카에다 퇴치에 주력하는 방법으로 이 지역의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은 이 하드 정부를 지원하는 사우디에 무기를 판매하면서 간접적으로 후티 반군을 견제했습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과 스페인 대사에게 신임장을 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요, 한국과 스페인, 인도, 노르웨이, 포르투갈을 비롯해서 한 11개 나라 신임대사들의 신임장을 제정했습니다.
예.
이 신임장 제정은 주재국에서 외교 사절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절차인데요.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서 편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고요.
예.
해당 국가와 중국의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대사들의 신임장을 제정한 각국과 정치적 신뢰를 더욱 강화하고 실용주의적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국제 현안에서 더 깊이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세계 평화와 안정, 공동 번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이 특히 한국 대사에게 특별한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임장 제정으로 본격적 업무를 시작할 노영민 한국 대사인데요. 최근 중한 관계가 양호하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서 양국 공통 관심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많은 공동 인식에 도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언제 중국을 방문합니까?
네, 이달 중순에 중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데요. 양국이 관계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한 지 한 달 반여 만에 두 정상이 만나게 되는 건데요.
예.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뒤로하기로 한 두 나라 관계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시 주석과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윤곽이 잡힐 걸로 한국 언론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어제 특정 국가 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이 트럼프 정부의 대통령의 행정 조치 이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 나온 대통령 포고문에 전면 시행을 허용한 건데요.
예.
대법관 9명 가운데 7명이 행정부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진보 성향을 지닌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과 소니아 소토마요 대법관은 반대했는데요.
예.
연방 대법원이 이번 결정의 배경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급 법원인 연방 항소법원에 이 조처의 적법성을 빨리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소송 대상이 된 이 포고문 행정명령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네, 이 8개 나라, 그러니까 이란, 시리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차드, 북한, 그리고 베네수엘라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한다는 내용인데요.
예.
가령 북한 사람들의 미국 입국은 일절 금지됐지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몇몇 정보 관리만 미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란 시민의 경우에는 강화된 신원조회를 거친 교환학생만 미국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당초는 이 같은 행정명령이 10월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고문대로라면은 10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어야 했지만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연방대법원 결정으로 해당 조처가 전면적으로 발효됐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특정 국가 출신 시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처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세 번인데요.
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그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 신도인 7개 나라 출신 시민과 난민의 입국을 잠정적으로 금지한 바 있고요.
예.
이어 3월 들어서 이라크 입국 금지 대상을 이라크를 입국 금지 대상에서 뺀 두 번째 조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9월에 수단을 빼고 북한과 차드, 베네수엘라를 추가한 세 번째 명령을 발표한 겁니다.
예. 근데 이런 조처가 나올 때마다 반발이 거셌고 또 이에 대응하는 소송까지 제기되기도 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각지에서 소송이 줄을 이었는데요. 그런데 하급 연방법원들이 거의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예.
이 가운데 지난 10월에 하와이와 메릴랜드 연방지방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눈길을 끄는데요. 먼저 하와이 연방지법의 데릭 헤이 왓슨 판사는요.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명령이 이전 행정명령처럼 문제가 있다면서 이 조처가 분명히 국적에 따른 차별이며 이른
예.
연방법과 미국의 건국 이념에 어긋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메릴랜드 연방지법의 데오도로디 추앙 판사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과 인터넷 트위터에 한 말을 보면 해당 조처가 분명하게 이슬람 교도들을 차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예.
하지만 두 연방지법은 북한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처의 그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예.
지금 소개해 주신 그런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뭐 부당하다 이러면서 이런 판결, 이런 행정명령에 대해서 발목을 잡은 셈인데,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내린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나름 큰 승리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이 어제 성명을 냈는데요. 대법원 결정이 미국인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실질적인 승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모든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할 책임과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를 옹호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요, 대법원 판결이 놀랍지 않다면서 대통령의 조처가 미국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는 어떤 반응을 냈습니까?
네, 소송을 낸 주체 가운데 하나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는요,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오마르 제드왓 ACLU 대표가 여행 금지 조처가 발효돼서 유감이라면서 연방 항소법원에서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밖에 미국 이슬람관계위원회 측은 이번 판결이 이슬람교도와 소수민족을 고립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 법원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제시켜준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건은 연방대법원 판결로 모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일단 연방순회 항소법원 두 곳에서 하와이와 메릴랜드 연방지법의 판결을 계속 심리합니다.
예.
하와이 지법 판결은 내일 제9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그리고 메릴랜드 지법 판결은 오는 8일 제4 연방순회 항소법원에서 심리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요.
예.
이번에 대법원이 여행 금지 조치 시행을 전면 허용한 것을 지적하는 걸 보면 대법원에서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오후부터 눈이 내립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 2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 3도, 신유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2도입니다. 수풍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1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희천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 영하 1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사리온에는 눈이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4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 7도, 개성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에는 4도고요. 사리온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흐리고 곳에 따라 눈이 내립니다. 함흥, 원산, 평강 오후에 눈 예보가 있습니다. 청주엔 아침 기온 영하 10도, 낮 기온 1도,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 기온은 영하 12도입니다. 해상 역시 흐린 가운데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3m, 서해는 0.5에서 2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3부 마칠 시간인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제프리 펠티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오늘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펠티먼 사무차장은 오늘 오후 중국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서 출발해 고려 항공편으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펠티먼 사무차장은 오늘 8일까지 나흘 동안의 방북 기간 중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나 상호 이해와 우려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펠티먼 차장은 또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팀과 외교관들을 만나고 유엔의 대북 사업 현장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펠트먼 차장의 이번 방북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극도로 악화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유엔의 정무 담당 사무차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북한 등 8개 나라 국적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예멘, 차드, 소말리아 등 6개 이슬람 국가와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테러 위험국으로 지정해 이들 나라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 행정명령에 대한 최종 판결이 될 때까지 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찬성 7표, 반대 2표로 승인했습니다. 하와이와 메릴랜드 연방법원이 내린 시행 중지와 제한적 시행 명령 등을 무효화하고 행정명령이 즉시 발동되도록 해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북한과 시리아, 리비아, 예멘, 차드,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등 8개 나라 국적자에 대한 미국 입국을 제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적인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의 2018 평창 겨울올림픽 출전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집행위원회는 오늘 스위스 로잔에서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출전 여부를 결정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IOC 집행위원회는 이날 러시아의 출전을 전면 불허하거나 중립국으로서 참가를 허용해 선수단의 개인 자격 올림픽 출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에 수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세계 반도핑기구는 지난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러시아가 체육부와 정보기관 등까지 개입해 조직적으로 선수들의 도핑을 방조하고 은폐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었습니다. 그러나 IOC는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 당시 러시아의 출전을 불허하지 않고 각 경기단체에 러시아 선수들의 출전 승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을 총살식으로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살레 전 대통령은 어제 장갑차를 타고 예멘 수도 사나를 탈출하려다 후티 반군의 추격을 받던 도중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살레 전 대통령의 정수리에 또렷한 총상이 있어 총격전 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총살 방식으로 살해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후티 반군은 살레 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하던 중 사망했다며 살레 전 대통령은 후티 반군과의 동맹을 한 번도 신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군이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발사된 이스라엘 미사일 3발을 요격했다고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군은 어제 오후 11시 30분쯤 다마스쿠스 군기지를 향해 발사된 이스라엘 미사일 3발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목표로 삼은 다마스쿠스 인근 자무라야의 기지에는 시리아군 연구시설과 무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지난 2일에도 다마스쿠스 인근 군사기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정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이스라엘 소속으로 추정되는 전투기의 공습으로 적어도 2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20여일에 걸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약 200명에 달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VOA 방송과 자유유럽 방송, 자유방송 등을 외국 대행사로 지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